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바울 선교사님 중에 몽골에서 지난 24년 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임종을 앞둔 몽골 사람들의 친가족이 되어서 그들의 죽음을 지켜준 525명의 정든 분들과 작별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린 거룩한 목자의 목격담을 책으로 펴내는데 책 제목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책에서 우리 인생을 항공여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비행기의 이륙을 출생으로 보고 비행기가 상공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소년기 또는 성장기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정한 고도에 진입하면은 이때부터 비행기가 순항하는 구간이 됩니다. 이때를 인생의 70세까지의 청장년기로 얘기합니다. 이제 목적지가 다가오면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고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게 됩니다. 착륙을 위해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춥니다. 목적지가 눈에 들어오면은 이때부터 비행기는 착륙을 위한 진입 구간에 들어서기 위해서 비행기는 계속해서 고도를 낮추게 됩니다. 승무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의 의자를 원위치에 하게 하고 창문은 막혀진 커튼을 올리라고 합니다. 착륙을 위한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 진입 구간을 인생의 노년기로 70세에서 80세 정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비행기는 모든 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활주로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 착륙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과정을 항공여정으로 보는 것은 요즘 시대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교통수단이 바다에서는 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 곳을 여행하려면 배를 타고 항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항해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와 함께 비행기를 처음 탄 현지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리시면서 저에게 다가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에서도 비포장도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가 하늘에서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심하게 흔들린 경험을 비포장도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타셨을 때에 난기류를 만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다가 배를 침몰시키기도 남을 엄청난 광풍에 의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제자들이 비행기가 추락할 정도로 심한 난기류를 터뷸런스를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떠난 길인데 웬 난기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길인데 이것보다 더 든든한 여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처럼 최첨단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면은 그 넓은 하늘에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도 피해갈 줄 알았는데 곳곳에 난기류가 있는 것입니다. 심한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은 수백 미터씩 비행기가 뚝뚝 떨어지는 놀라고 기겁할 정도의 하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비행기를 탄 현지 목사님처럼 하늘에서도 차가 다 부서질 것 같은 비포장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 통과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맞닥뜨려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할 것 정도로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인생의 순탄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도리어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치르지 않아도 되는 희생도 겪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역시 예수님과의 동행 때문입니다. 깨어질 듯한 위태로운 배 안에서도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허은영 선교사가 비행기를 함께 타고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나 다시 돌아갈 때 몇 번 갈아타야 하는데 어떤 구간은 비행시간이 무려 14시간 정도 됩니다. 참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행기 안에서의 저와 허은영 선교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 안에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긴 비행 시간 가운데에 몇 번의 난기류를 만납니다.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은 금방이라도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한 손은 허은영 선교사의 손을 꼭 붙잡고 한 손은 의자를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걱정과 불안은 떠나지 않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은영 선교사는 난기류와 상관없이 오히려 쿨쿨 잠만 잘 도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비행 시간 동안 비행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숨도 자지 못하는 반면에 허은영 선교사는 난기류가 흔드는 비행기가 마치 흔들 의자처럼 흔들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고온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더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먼저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무심이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큰 광풍은 미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서 쓰라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도 침묵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큰 광풍과 거센 파도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보시면서 주무시고 깨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무시는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그 골짜기가 어두워도,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귀를 찢는 무서운 사탄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면은 그 어떠한 두려움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고독 가운데 처하셨을 때에 그분을 붙들어준 신앙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주무셔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광풍과 거센 파도 같은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더욱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십시오. 39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40절 이 말씀은 너희는 무엇에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게 보입니다.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편 88편 9절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앞으로 가셔서 한번 봅니다. 시편 89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들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제자들은 배 안에서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풍랑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풍랑과 파도와 같은 자연의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풍랑과 파도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연계도 순종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불어오는 큰 풍랑보다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엄청난 파도보다 약한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풍랑과 파도를 멈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확실성을 끝까지 붙잡는 인내가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마주한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불안과 초조와 안달로 광풍과 파도 속의 배처럼 마구 흔들린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탄 배 안에는 바닷물만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배 안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물이 가득 찼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심히 떨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거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배에 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도중에 죽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구원의 계획의 일부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